같이 은혜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800년대 초 매사추세츠 주 세관에서 일하던 30대의 청년이 무능하다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해고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자신은 인생의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소피아라는 이름의 아내가 그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아내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평소 원했던 그 일, 글 쓰는 일을 시작할 때예요. 그러면 뭘 먹고 사느냐고 남편이 되묻자 그녀는 한 1년 정도의 생활비는 그동안 저축해둔 것이 있으니 적어도 1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그는, 내가 1년 안에 훌륭한 작품을 쓸 수 있을까? 나는 자신이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는, 당신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글을 쓰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그 자리에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해 두 번 들려준 이야기라는 작품을 써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10년간의 칩거 끝에 미국에 나온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평가되며 청교도 정신이 스며들어 있는 걸작 주홍글씨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나타니엘 호손이라는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실패가 인생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고,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그와 그의 아내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실패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증가 속도는 아주 가파르고, 그로 인해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 상황이 언제 잠잠해지고 종료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백신이나 치료약도 없고 전문가들은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공포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믿음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미국 경제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그는 경제위기나 정치위기보다도 심리적인 두려움, 심리적인 공황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비록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상황들을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공포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바이러스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전에 보지 못했던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해결책을 주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그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본문에는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 불과 물에도 뛰어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던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치료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아이에게 있었던 귀신을 내쫓으시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여러 시도를 해봤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본문 18절 19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들의 믿음을 꾸짖으셨을까요? 결국 제자들의 믿음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우리 주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믿음을 우리 삶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께 문제를 가져와야 합니다. 다시 조금 전에 인용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19절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먼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이 변화산에 세 명의 제자와 함께 가셨기 때문에 나머지 아홉 명의 제자들에게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침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광경을 보시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 믿음이 회복되려면 예수님 앞에 우리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상당한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처음부터 주님께 모든 문제를 갖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일 때만 주님께 갖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작은 것이라도 먼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정작 큰 일을 당했을 때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전전긍긍하게 되지 주님 앞에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먼저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주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을 먼저 찾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찾고 만나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문제를 만난 사람들,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한번 나와보세요. 그래서 초청받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교회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교회 나왔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한때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후에 떠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주님 앞으로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책임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만나러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곳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불가능한 문제들이 다가올 때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요새 한국에서 신천지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데 일조했다고 그들 집단에 대한 비난이 아주 고조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다가 신천지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신앙의 가장 기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위 이단 교주와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그 차이점은 쉽게 구별이 됩니다. 교주는 끊임없이 초점을 자기에게로 모읍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거나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마치 생사 열타권을 가진 것처럼 말하면 가짜입니다. 반면에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힘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려면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했지만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산 아래 남아있던 아홉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열심히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본 그대로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 19절 상반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그 아이의 병이 고쳐지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본문과 똑같은 기사를 취급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 아이의 주변에 있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다 라고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즉 아이가 고침받지 못하고 누워있던 현장에 있던 무리들 전체에게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세상이 이 세대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 그들이 아무리 힘써 기도했지만 귀신이 쫓겨나가지 못한 이유, 그것은 믿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 현장에서 주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신앙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새 세상의 다른 종교나 유행하는 자기 개발 같은 것들은 믿음의 대상을 다른 대상, 잘못된 것에 두든지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본주의의 근본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신본주의, 즉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 재력, 능력, 교육이나 인간관계를 더 믿고 신뢰를 합니다. 본문에 실패했던 제자들은 사실 전에 성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하셨을 때,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셨을 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기도하니까 병자가 났고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갔다고, 귀신들이 항복했다라고 놀라운 보고를 했습니다. 과거에 성공했기에 이번에도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자기들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없지만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즉 이 아홉 명의 제자의 마음 바탕에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려는 마음보다는 다분히 자기의 과시,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강하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질 때 그 순간이 실패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역설은 이것입니다. 내가 약함을 느끼는 순간,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 내가 불가능함을 느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좌절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애굽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악한 바로의 학정으로 인해서 노예처럼 혹사당하다가 자유를 얻고 해방된 그들의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엔 희망으로 부푼 가슴을 안고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후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홍해 앞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들의 장막을 친 곳의 좌우편은 바위 투성이의 높은 언덕으로 끝이 없는 비아히롯이고, 뒤쪽은 애굽의 요새와 수비대가 있는 믹돌과 바알스본이었습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의 상황이 즉각 바로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잘못 들어서 광야에 갇혀 아득하게 되었다라는 보고를 들은 애굽 왕과 신하들은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기 위한 추격을 합니다. 바로왕은 특별 병거 600대로 편승된 정예 부대를 앞세우고 대군대를 이끌고 마치 먹이를 쫓아가는 사자처럼 맹렬히 달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방을 보니까 갑자기 온 하늘에 먼지가 자욱히 피어오르는 것이 보이는가 하더니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사로잡으러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큰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불가능한 상황, 진퇴양난의 곤경에 처했습니다. 앞에는 바다고 좌우편은 바위투성이 언덕이고 뒤편은 노도와 같이 달려오는 애굽 군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외침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주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수장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째로, 우리 믿음을 회복하려면 간절한 기도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그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오면 혹시 고침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기대감은 있었지만 그의 아내는 아직 불신이 더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고 약간의 믿음과 더 많은 의심을 섞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이어지는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의 불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불신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가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가 이렇게 외쳤을 때 주님께서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하셨고 그때 놀라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토록 괴롭혔던 문제에서 완전히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크게 묻기에 창피했는지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린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가 고쳐지지 않은 이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삶에 경험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처음부터 유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데 즉 게으르거나 아니면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사는데 지장 없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사실 게으름도 교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며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란 단어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읽어보면 더 느낌이 확 다가오는데 anything 염려하지 말고 everything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염려처럼 우리 영혼을 죽이고 쓸데없고 비생산적인 것이 없습니다. 염려를 하면 더 깊은 염려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말하기를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느냐? 믿음이 죽는다. 믿음을 가지느냐? 염려가 죽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흔히 현대교회가 초대교회의 능력을 본받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런 초대교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초대교회의 능력은 바로 기도의 능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고 지금 현대교회보다 여건적으로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틀린 것입니다. 오히려 현대교회보다 훨씬 더 큰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숫자도 현대교회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당대의 세계, 그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영향력과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응답을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기도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리를 내는 순간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바라보면 의존하게 되고 또 의존하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삶의 불가능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 것입니다. 모든 불가능한 문제는 바로 그 순간에 녹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 기도의 능력을 갖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기도 없이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낮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넘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한 바이러스를 통해 전 세계 주의 모든 백성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열처녀 비유를 보면 신부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들이 신랑이 더디오자 잠들었다가 신랑이 오신다라는 큰 소리를 듣고 깨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믿음으로 문제를 주님께 가져오고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시고 의존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심으로 범사의 승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